네. 굿모닝. 반갑습니다. 방금 야유를 퍼부은 학생들 남으세요? 피곤하시죠? 저는 피곤해요. 어제 그 제 숙소 아래층에 우리 형제자매들 숙소가 있었나 봐요. 밤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들락날락하고 근데 소리를 막 웃고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드셨을 텐데도 2박 3일 즐겁게 함께 해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원래 마지막이 중요한 건 아시죠? 예, 더욱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기다리던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삶의 비전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각자 지역교회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기 원하는 충성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피곤치 않는 힘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17절을 찾겠습니다. 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두 번 연속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은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감사로 시작한 118편 끝절 118편 29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끝이 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죠. 어떤 의미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세상을 살 때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때로는 뭐 내가 괜히 구원받았다 후회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학교도 벗어나고 싶고 교회도 벗어나고 싶고 가정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겪는 그런 아픔과 시련도 있었지만 어찌하든 잘 견디었고 잘 참았던 거죠. 그리고 지나와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시를 끝내고 있지만 결코 편안하게, 결코 안락한 삶을 살아온 것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5절에 보면은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실은 우리 나이에는 이게 이런 경험을 하기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뭐 내용은 다 나오지 않지만 뭐 우리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통해 설명을 해보면 때로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단신 어린 시절부터 외롭게 살아온 경우도 있겠고, 가난해서 너무 고통받은 경우도 있겠고, 또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왕따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겠고, 이 시편 기자도 혹여 그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긴 상처의 시간, 그 긴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서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광활한 곳이라는 말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결국 구원해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때로는 없는 것도 많고 때로는 막 속상한 것도 많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편 기자에게 구원이 너무 큰 거였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돈은 없지만 구원은 받았다, 내가 가족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외로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고통스럽고 상처뿐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이 118편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까지도 미리 봤어요. 22절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신약에서요 세 번 이상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인용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을 했죠. 자,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은, 자, 어떤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돌로 집 지었잖아요. 건축자들이 이걸 보니까 아이고 별로 쓸모없는 돌이네, 쓸모없는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건축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 귀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머릿돌로 딱 쓴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말은요 어떤 건물의 센터,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에서부터 건물을 쌓아 올라가고 담을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머릿돌에다 언제 누가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건축자의 이름까지 새기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바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구원자로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딱 세우셨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은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 24절에 42절이네요. 42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을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시편 118편 22절 읽어보지 않았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기하다는 이 말씀 읽어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인 나를 몰라보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의 머릿돌을 세울 것이다. 머릿돌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버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유명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릿돌로 우리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시편 118편 기자는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외로웠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고 다 예수님을 버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실 것까지를 본 거거든요. 그것까지 딱 깨달은 시편 기자는 그러면 좋다,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다면 그래,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지금 상처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이 참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그러면 나 버티겠다. 기자는 시편 118편 기자는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이 이런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러분 성경이에요. 제일 가운데 장이 시편 118편입니다. 성경 제일 가운데 있는 장이 시편 118편이고 이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는 절이 바로 8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이것이 성경 제일 가운데 장, 성경 제일 가운데 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나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자는 경험했잖아요. 절망도 경험했고 왕따도 경험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 속에서 때로는 술로 달래도 보고, 때로는 게임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도 보고,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때요? 그 고통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또 게임은 그때뿐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또 상처를 받고, 그것도 친구들 비 맞추는 게 또 스트레스거든. 왕따 안 당하려고. 그러다가 이 시편 118편 기자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 당시 유행을 쫓아서 자기 상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간증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말씀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이, 교회 깊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더란 말이죠. 더 안전하다란 말이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기자는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까지 깨달았어요. 시편 118편 17절에요, 딱 구원을 받은 뒤에,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 받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 중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자살할 날짜를 잡아놓고 며칠 뒤면은 이제 죽어요. 그걸 SNS에 올렸어요. 이 청년이 자기 생일날, 22번째 생일날 자살하려고 SNS에 탁 글을 올려요. 그런데 우연히 버스 안에서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중국인인데 그 고향 친구가 구원받은 우리 중국교회 자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 저 3일 뒤에 자살해요, 제 생일날 자살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경이 사실인 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영혼이 있는 거를 쭉 새벽까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요, 큰일 났다 했다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죽음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여고생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과거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고3 이 여학생이 제 집무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던졌던 질문,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약 20년 지났는데 저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자살하면 안 돼요? 이 자매가 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특히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게 이 학생에겐 엄청 상처고 스트레스라. 침례교 다닌다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 아이가. 믿음으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라. 그러니 이제 제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학생이, 목사님 왜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자살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니까. 생명이 너의 것이면 너가 버릴 권리가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여학생이 곰곰이 듣더니요, 맞네요. 그리고 지금 찬양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구원받기 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부자 되고 싶었어요. 내 아이들에게는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가난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전 8년을 장로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였다니까요. 그러다가 89년에 구원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니까요. 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같이 소망 없이 나처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육신의 복을 받는다고 믿는 잘못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야겠다. 행복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요, 사업에 망하고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자동차를요 다리 위 난간으로 쫙 들이받았어요. 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이 자동차가 이 난간을 뛰어넘고 바다로 강으로 퐁 빠져야 되는데 난간에 탁 걸린 거예요. 못 죽었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절대 자살을 포기 안 했어요. 아, 이게 자동차로 죽기는 힘들다. 농약을 마셔야겠다. 농약을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 산소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내일이면 그거 먹고 죽을 계획이에요. 아, 그런데 하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옆자리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이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계속 찬양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 옆 사람은 죽고 싶은데 옆 사람은 계속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냈대요. 시끄럽다고. 뭐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냐고. 아니, 구원받으면 좋죠. 노래가 나와요. 구원이 뭔데? 아, 들어보면 안다고. 그리고 다행히 그 병원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를 찍찍 끌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살했을까요? 잘 살고 계실까요?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예.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나라가요,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한 해 4,459명이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어요. 이 놀라운 이 4,459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1년에 371명이거든요. 그러면 매일 한 명씩 자살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엄청난 수거든요. 하루에 371명, 매월 371명이니까 하루에 12명씩 자살한 거라고. 2020년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걸까? 성적 비관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살 원인 1위, 이유 1위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 성적이 원인인 것도 있겠죠? 부모님의 어떤 불화도 원인이 있겠죠? 경제적인 가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버티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베델 길갈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 고통, 자기 외로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엉뚱한 방법으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안 돼. 너희들 술 마신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게임을 한다고, 오락을 한다고 너희들 문제, 너희들 고통, 너희들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답이란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게임하지 말고, SNS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슬픈 사건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태원에서 말이에요. 150여 명 넘는 아이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할로윈 파티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 할로윈 파티입니다. 속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 왜 여기에 갔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머리 식히러,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서, 어떤 친구들은 호기심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여기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생각하겠냐고. 에? 여기 있는 사람이요, 나는 왜 살지? 내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하겠냐고. 아니요,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우리 마음을 훅 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서 150명 넘는 청소년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어요? 어떤 이유로 여기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후회하지 않았겠냐고.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후회하지 않았겠냐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재미를 찾아갈 거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놀러 다닐 거고, 또 힘들면 친구들과 어울릴 거고.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만 찾았다면 이런 비극 있었겠냐고. 오해하지 말아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고, 호기심이 있을 거고, 재미가 유혹을 할 텐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겠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을 거고, 답답한 일이 있을 거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을 경험할 거고, 막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움도 올라올 거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슬플 때도 있을 텐데 그때 감정대로 하지 마라. 그때 세상 친구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날 때 길을 찾고 답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을 모르니까 헤매. 답답할 때 헤매, 화가 날 때 헤매, 외로울 때 헤매, 왕따 당하고 상처받을 때 엉뚱하게 헤매.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게임으로 오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친구들과 죄 지으면서 즐기면서 다 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외롭고 답답하고 받은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있죠?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답답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 집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일부러 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전해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뜻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누가 소경을 보게 합니까? 누가 안진뱅이를 걷게 합니까?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건든다고 알려주란 말이죠. 문둥이가 깨끗이 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거 가서 얘기해 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길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소경처럼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뭐 책도 안 보이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심란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게임할 게 아니라고, 그때 SNS 할 게 아니라고, 그때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러 갈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그러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살다 보면 꼼짝달싹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요 이 땅에 딱 붙어서 그냥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에 주저앉았던 우리가 딱 두 발로 버텨서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게 뭐죠? 성경에서 문둥이는 죄를 상징하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죄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벗어버리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그 육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거 극복하고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친구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자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법을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 나처럼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요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니까요. 구원받을 때 이 시편 118편 이 기자처럼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마음 올라오거든요. 116편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열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저도 89년 4월 8일 날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게 없던 마음이라니까요. 저는 부자 되고 싶었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전하고 싶다. 나같이 사는 사람들, 나같이 답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고 싶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우리한테 없는 마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봐요.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왜 새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전에 없던 마음이요. 나에게 없던 생각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89년에 딱 구원받자마자요,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우리 형님들 어떻게? 내 위로 누나, 형님 셋, 그리고 여동생 어떻게? 그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니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8년 동안 장로교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통성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때는요, 우리 가족에 대한 영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훅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우리 형들 어떻게? 우리 누나 어떻게? 내 여동생 어떻게? 이 마음이 훅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구원받으면은요, 이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세상에 자기 육신의 형제 친척 있잖아요. 그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대신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다면 나 그거 원하는 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 마음이 있었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도 이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 전한다고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 이제 안 전해. 나 전도 안 해. 나 말 안 해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족 전도하는데 저는 뭐 가족에게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형님들이나 누님이 저를 막 신앙 때문에 힘들게 하고 핍박하진 않았는데 구원 안 받는 게 힘든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가족을 전도하는데요,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속상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두 번 다시 전도 안 한다. 근데 두 번 다시 내가 이제 말 안 해. 저도 그럴 때 있었다니까요, 신앙이 약할 때. 근데 그게 됩니까? 전도 안 한다고 맘 탁 먹고 수요 말씀 들어가면 하필 또 그 말씀 주제가 전도예요, 전도. 신기하죠? 막 친구들 전도하다가 막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이제 난 너 얼굴 안 봐. 그렇게 등돌하고 왔는데 주일 말씀에 또 전도네.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어때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찾아가고 또 친구 전도하고. 이게 나에게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제가 친구들에게 지기 싫어하고 내 생각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굽히더라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친구들에게 비맞히더라니까. 인간적인, 인간 배영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저 구원 못 봐서 저러니까, 몰라서 저런 걸 어떻게, 몰라서 비웃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바보가 됐다고. 교회 다니면서 형기가 바보가 됐다고. 그래도 어떡할 거야. 속상하지만 몰라서 그런 걸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저에게 없는 마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하고 친구는요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가족하고 친구는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요. 싸워도 또 찾아가고 상처받아도 또 찾아가게 돼 있다고. 하물며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 문둥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요 이 굶겨 죽이는 거예요. 딱 쥐새끼 한 마리 들락날락 못하도록 사방을 딱 포위하고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때요? 환청을 들리게 해서 어디 연합군이 이 아수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싹 도망간 거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 문둥이들이요, 야, 이 안에서 굶어 죽든 밖에 나가서 칼 맞아 죽든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굶어 죽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냐. 나가서 배나 그냥 실컷 먹고 배나 따뜻하게 부르게 하고 그리고 죽자.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리고 나왔어요 밤에. 그런데 웬걸요 이 적군들이 싹 도망간 거예요.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어? 오늘날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먹고 있다가 날 새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거 딱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맞아 죽는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이 문둥이가 하는 말 봐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하는 이 행동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왔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만 알고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둥이들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문둥이들은 격리됐습니다. 문둥이들만 따로 살았다니까요. 도시에서 못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은 읍내에서 같이 못 살았어요. 저 산골 꼴짜기에서 갱생원이라고 거기에서 자기들만 따로 살았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키운 닭, 돼지를요 장날 팔러 시장에 와요. 그러면 막 얼굴이랑 손 탁 가리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문둥이 왔다고 돌을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둥이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자기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 전했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이 딱 되잖아요.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왜 얘기 안 했냐.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너는 구원받는 방법도 알고 천국 가는 길도 알았으면서 너 왜 말하지 않았느냐. 미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은요 119 딱 신고가 접수되잖아요. 남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전부 다 도망 나오는데 소방관은요 그 불 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왜? 혹시라도 있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내버려 둔다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그 자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절규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옥의 소방관 아닐까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친구들의 영혼, 내 가족의 영혼, 그곳에서 고통받을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외면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금 그 소방관들의 이야기 보셨잖아요. 나도 무섭다. 나도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 그런데 나의 본능이다. 혹여라도 있을 한 영혼을 위해서 무섭지만 아는 것은 없지만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죽으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나에게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법을 선포하겠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슨 일에서도 외치겠다. 여러분, 그 마음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던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 못 삽니다. 안 된다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요,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대로, 그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먹는 것, 이거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여기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을까? 솔직히 이유가 뭘까요? 구원 딱 받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요.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다니까요. 주님 거라는 걸 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구원 받는 순간 알아버려요. 이제 내 인생 내 것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없다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전도 안 하고, 힘들면 봉사 안 하고, 짜증나면 교제 안 가고,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요,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인 뒤 여행 빚 돈을, 경비를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다. 이것이 구원의 원어적 뜻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를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너 이제 자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세요, 절대 자기 위에 못 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값 주고 샀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딱 생겨요.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게 안 된다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구원 받기 전에 즐기던 것이 지금도 재밌다? 마음에 아무 문제 꺼리낌 없이 재밌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본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구원 전처럼 똑같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이요, 괴롭다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구원 받으면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기 전처럼 죄가 즐거울 수 없다, 그 말이요. 죄 지으면서 힘들어. 교제 안 나가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교제 안 나가면 답답해, 이 마음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전도 안 하면서 편안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예 얻게 하라. 구원 딱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러면 내 가족, 내 친구가 구원 받는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다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잖아요. 내 가족이 구원 받고 내 친구가 구원 받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참 재밌게 살았어요. 정말 재밌게 공부했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중3, 고3 그 6년의 시간이 내 뇌리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산다, 누군가를 구원하며 산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이 중학교 3학년, 3년의 이 멋진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동기수련회 때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딱 담고 가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린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썼습니까? 다니엘이 엄청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 4절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여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냥 외모가 이뻐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닙니다. 재주를 통달했고 지식을 구비했다니까, 학문에 익숙했고 학문과 방언을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해줘요. 오해하지 말아요. 성적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도 성적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성적이 좋아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성적 좋아야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족의 마음 열어주고 친구들의 신뢰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바벨론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부흥기를 이루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썼습니까? 에스라도 엄청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으면 왕에게 요구하는 건 왕이 다 줬다니까요. 결론은 에스라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했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가르치려면 어때요? 전하려면 어때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대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왜 하필 모세였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엄청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예, 저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3 때 구원받고 제 진로가 바뀌었어요. 어떤 직업이 복음 전하기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군인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 주변에요, 교직에 계시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보면 학부모 제자들 엄청 전도했거든요. 그래, 이 선생님 하면 전도하기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를 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돼 있잖아요. 왜 배웠을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뤄진 영혼을 살리려면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 조카 중에 한 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실제 의사가 됐고, 그리고 교회가 불렀을 때 선교사로 자원해서 지금 선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살리려면은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IQ가 있다고 해서 그냥 논 게 아니에요. 엄청 공부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요,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 저가가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줬잖아요. IQ가 좋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초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짐승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지어는 물고기에 대해서 논한지라. 이것이 쉬운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번역에 보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연구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지만은 연구했다니까요.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공부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공부 잘하고 싶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잠언 1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이에요. 공부의 첫 단추요, 신앙생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꿈을 꾸는데요, 바다에 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살려줬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요? 게임하고 노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면 안 됩니다.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 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게임하고 놀고 친구 만나느라고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 곁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로다.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깬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내 주변에 그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이 무서운 심판과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해는요 어떻게 하든 친구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같이 놀고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술 먹고 같이 게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진짜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봐요.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누굽니까?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복음 전에서 이 사람들이요 다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구원 받거든요.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저도 친구가 많거든요. 제가 구원 받고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제가 구원 받고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술잔을 딱 엎었어요. 이 술잔을 엎는다는 건 안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얼굴에 술을 쫙 뿌렸어요. 안 마신다고. 내 얼굴에 술을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술 한 잔으로 우정을 평가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친구하지 않겠다.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배영기가 어떤 배영기를 원하냐?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배영기를 원하냐? 아니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배영기를 원하는 거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술쟁이 배영기냐? 아니면 사랑하는 배영기냐? 일어섰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친구 않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친구들에게 믿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친구라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그 친구들을 구원으로 끌어내는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영국의 출판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를 했어요. 응모엽서를 받았어요. 1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였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에게 친구의 정의는 뭐죠? 같이 게임하는 사람? 같이 술 마시는 사람?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 내 곁에 지켜주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이 그 친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친구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진짜 친구가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9절 이런 친구 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친구 사귀십시오.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되냐면 게임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죄 짓는 친구 말고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친구. 저도 제 친구 전도하는 데 24년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세를 참 많이 졌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전도하는데 24년 걸렸어요.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대전 을지병원에서 인턴할 때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매일 2시간씩 운전해서 친구 데리고 대전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나는 광주로 내려가고 일주일을. 그렇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24년 만에 구원을 받고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형기야, 너 나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제가 받았던 상처가 싹 녹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 안 하면 그 친구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만약 친구들이 지옥에서 편지 보낼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겁니다.
What if?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and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d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왜 나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냐?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냐?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든 것보다 내 친구가 지옥 가서 힘든 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전도하다 보면 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니까요. 그러니 미루지 마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이다. 예,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고 전도가 힘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 죄짐까지 대신 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친구,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이유, 이게 진짜 동물 아닐까요?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죠. 진짜 좋은 친구는, 진짜 친구는 넘어진 내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나가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런 친구 되십시오. 그리고요,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다니엘 2장 17절로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의 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이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그런 친구를 사귀십시오. 2023년 새롭게 우리 시작해 봅시다. 올 한 해 어떻게든 내 친구들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냅시다. 우리가 소방관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어서 한번 울면서 씨를 뿌려봅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고 진짜 친구를 사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뤄져가는 친구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게 용기와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